여러분, 교회가 행하는 거룩한 예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식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다 세례 받으셨을 줄 압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세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핍박이 있는 시대마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목숨을 걸고 이 예수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슬람권이라든지 또는 핍박이 심한 곳에서는 이와 같이 각오를 하고, 그야말로 죽을 각오를 하고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은 세례의 의미가 소개되고 있는데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받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는 거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만 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예수님의 부활과도 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예수님과 연합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 함께 접붙인다는 의미가 있는데,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경험 내 경험, 예수 축복 내 축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고난도 내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하고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하고 한 배를 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 되시고 교회가 잘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면 우리도 너무너무 귀하고 좋고, 예수님이 잘 안 되시고 고난당하시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힘들고 위축되어지면 우리도 힘들고 고난당하는 거예요.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읽으면은 죄 없는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 죄 없다 그러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지금 무슨 세례를 받으러 갑니까? 이름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러 가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황급히 예수님 세례 받는 거 말리잖아요. 아니,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요?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세례를 받는 것이, 죄 없는 자기가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합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이것이 합당하냐? 오늘 예수님이 세례받고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를 위하여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예수를 믿어서 세례받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세례받는다고 해서 오늘 이 세례를 모범적인 세례다, 또는 모델로서의 세례다,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모범적 세례. 예.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따라가라, 이 소리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이후로 누구든지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믿고 새로운 삶을 살려면 이와 같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바로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세례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분명히 세례요한보다도 훨씬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하나님이 있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 되시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 창조주 되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 피조물, 세례요한이 위대한 선지자지만 인간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고 예?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 요단강 주변에는 수많은 죄인들이 와가지고 세례받으려고 서 있는 그 가운데 그 자리에 예수님 무릎을 꿇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분명히 겸손한 행위입니다. 아니 겸손보다도 더 자기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예요. 어디까지 낮춥니까? 바로 죄인의 자리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걸 자기 비하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겸손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의도적으로 콱 낮춰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 세례받기 위해서 자존심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높은 어떤 그런 위치도 내려놓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모범적 세례 속에는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 행동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받는다는 거 좀 쉽게 말하면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못 알아듣게 제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받는 거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좀 신앙생활하자. 예? 교회 생활 제대로 좀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세례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대로 예수를 믿고 제대로 한번 교회 생활을 해보겠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그렇게 원한다면 꼭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에 보여준 모습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참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해가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교회 주변만 빙글빙글 돌고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게 대화를 해보거나 분위기를 보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왜 믿지 못하고 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또는 왜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대개는요.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나오는 자들이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는 것,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리 쉽습니까?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고 우리가 참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부르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를 가지고 좀 힘들고 어렵게 때리시기도 하셔가지고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만드셔서 우리를 이리로 부르신 그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해서 여기 와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자리는 절대로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으로는 앉아있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신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자존심이 셉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관점에 묶여 사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라는 권위의식 그것 때문에 자식에게 미안하다는 말 또는 손 한번 내밀지 못하는 거예요. 네, 부모라는 것으로 자식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어서 낮아져서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부모들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낮추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부부지간에 왜 불화하게 되고 끝까지 갑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대해서 여보 미안하다 내가 좀 심했다 낮추어서 한마디 하면 되는데 자존심 못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늘 같은 남편인데 이렇게 되니까 사과가 없고 대화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히는 거예요. 또 아내는 아내대로 이번에 내가 잡히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더 드세워져가지고 자존심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더 악화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요한 앞에서 자신을 낮추니까 예수님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니까 세례요한이 자기의 부족과 허물을 보고, 아니 나보다 크신 분이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 제 위치에 세워드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법칙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높아지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낮추어야 승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예요? 낮추면 손해보고 낮추면 바보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낮추면 새로운 관계의 차원이 열립니다. 낮추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낮추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쉬워집니다. 낮추면 재미있어져요, 여러분. 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어렵고 재미없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나와서도 나를 좀 알아줬어. 나를 좀 높여다오. 나를 좀 인정해다오. 나에게 박수 쳐다오.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박수 칩니까? 다 자기 관심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왜? 상처받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잖아요. 높여주지 않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또 처음에는 막 그렇게 높여주고 인정해주지만 계속 그렇게 합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채워주지 못한다 생각하니까 재미없네, 어렵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높아진 채로, 자기를 낮추지 않고 높아진 채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렵습니다. 왜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갖춘 사람일수록 낮아지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차라리 낮추는 거 쉬운데, 교회 신앙생활 가장 풍성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쉽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낮추면, 예수님처럼 낮추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낮추면 인생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세례받으신 예수님은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이후에 새로운 경험들을 하십니다. 영적인 경험들을 하십니다. 아까 제가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라 그랬죠. 공동 운명체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경험 내 경험 되고, 예수 축복 내 축복 되고, 예수 은혜 내 은혜가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경험하는 이와 같은 영적인 경험들은 그냥 예수님의 경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경험이에요. 우리들이 받을 영적인 축복을 예수님이 몸으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경험한 것으로만 읽지 말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으로 읽어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세 가지 예수님이 경험한 축복,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로 16절에 보니까,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여기까지 하늘이 열리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늘이 열렸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똑같은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에서 세례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기도하실 때에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하늘이 열렸다는 의미를 우리는 기도와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바로 기도의 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열려졌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열리지 않고 닫혀있다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열려졌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이제는 열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열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문을 열어젖히셨고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이제 주님 이런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열어젖혔다. 내가 열어젖혔으니까 너희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여러분 열려졌는데 안 구하면은 바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늘이 열려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땅의 방법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 하늘이 닫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땅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땅에만 집착합니다. 시선과 안목이 전부 다 땅에만 집착해요. 땅의 것들만 바라봅니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에게 백 쓰고 이 사람 뭐 움직이고 땅의 논리로, 땅의 방법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막 몸부림치죠. 또 그 모습이 추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땅의 노력들, 땅의 방법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늘의 차원과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풀어진답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린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사도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까? 하늘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사방 땅은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열려져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열려져 있는데 닫혀진 것처럼 구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자 순장님들이 많습니다. 예? 이 순장님들이 뭐 시간이 남아 돌아가고 소위 뭐 속된 말로 팔자가 좋아서, 예? 여유가 있어서 순장 사역을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내노라 하면서 분주하고 바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열심으로 새벽에 나와서 말씀 받고 또 같이 순원들 섬기고 얼마나 열심으로 헌신하는지 몰라요. 교회 은혜의 비밀 병기지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이 순장님들 이렇게 섬기고 하면서 이 우리 부교역자들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보고가 들어와요. 아, 순장님들 어떤 뭐 사역하다가 힘든 일들이 생기고 기도 제목 생기고 뭐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 순장 사역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 때문에 직장에서 뭐 어려워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이제 격려하죠. 저희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여 보시라고 이렇게 권면했었어요. 제가 그 뒤에 기억에 남는 몇 분 순장님들만 해도, 예, 제 기억에 뭐 대단한 기억도 아닌 몇 분들만 하더라도 하나님 참 희한한 방법으로 도우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해요. 예? 어떤 분은 사업적인 문제가 딱 걸렸는데 모든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목사님 저 이건 순장사역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 몇 년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쉬면 안 되잖아요, 귀한 일꾼이.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믿고 한번 해보라고. 아, 목사님 내가 다른 방법 다 해도 안 되는데요, 하나님 한번 의지해보자고. 그런데 그렇게 힘든 중에 계속 헌신하고 주님 나라와 주님 의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이게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하세요. 남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어떤 순장님은 이제 정년 퇴직 연령이 된 거예요. 그 이제 뭐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순장 사역도 이렇게 좀 걱정이 되고. 근데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저 어떻게 이 직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는데 본인이 뭐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 구체적인 요청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승진을 해가지고 정년이 연장돼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좀 하세요.
이런 일들이요. 예? 이 순장님들이 이런 거 경험해서 그러면 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지 마세요. 순장하면 다 승진하고 다 뭐 문제 해결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문제 해결된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방식인 거예요. 땅의 방법, 땅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만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위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 고백합니다. 목사님 참 이게 하나님 기적같이 도우셨다고. 그 중에 한 순장님은 작년에 그 문제 해결 받은 한 순장님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목사님 놀라운 일이 나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하셔서 응답하셨습니다. 그걸 쭉 보면 저도 너무너무 기뻤죠.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주의 일에 힘쓰시는 분들을. 그런데 그래 놓고 나서 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셨습니다. 예, 위로부터 도우셨죠. 그래도 그 밑에다 그러니까 목사님 하여튼 제가 밥을 한번 사겠습니다. 그래 놓고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샀어요. 아 여기 계시면은 여러분 하늘이 열려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땅의 방법으로 막 안간힘을 쓰지만 예? 참 비극은 뭐냐 하면은 크리스천들인 성도된 우리들 문이 하늘문이 열려진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 흉내내고 열려있어요. 열려있어. 구하세요.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구하지 못하니까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있다는 축복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두 번째 세례받으신 예수님이 경험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경험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것은 또한 예수 믿어 세례받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인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이 같은 장면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영어로는 anointing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마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알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기름 부으심, 뭐 참기름인가? 들깨 기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 몰라도 좋아요. 성령,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을 때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둥병자, 아주 중한 그러한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을 때 그 문둥병자를 고칠 때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세워질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왕으로 취임할 때 기름 붓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구약 성경에서의 기름 붓는 전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록 문둥병자 같고 우리가 상하고 또 죄악된 인생이었지만 예수 믿고 세례받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내면이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의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다 취임할 때 기름 부었어요. 그 직분, 그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는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치유와 회복의 기름 부으심이요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성령의 치유하시는 기름 부으심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덧입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개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그냥 윤리, 도덕, 예? 관념으로, 철학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 정직하게 답해보세요. 속으로 답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요약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에 이 단어가 쓰인다면 여러분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어떤 단어냐? 목사님, 제 신앙생활은 무능력합니다. 무감동입니다. 무감각입니다. 무체험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 뭔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한테 그런 분들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신앙을 살아있게 만들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20세기가 나온 위대한 하나님의 종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분은 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뭐였냐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기도하는 기도가 그분의 자서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서 한순간이라도 기름 부으심을 거두어 가신다면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가라고. 얼마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까? 얼마나 간절히 메어 달립니까? 그러니까 그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놀라운 풍성한 신앙생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만의 경험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고 사명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축복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면 맛보아야지요. 그러면 구해야지요. 여러분이 구하여 맛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바뀝니다. 능력, 감동, 감격, 활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생한 체험이 되는 거예요. 관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두 번째 축복,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받으신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영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17절을 같이 한번 주목하십시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가 대개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자격이 있지, 그렇게만 읽으면 절반만 읽는 거예요. 이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한번 물어보시죠. 우리 자격 있습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은 뭘 아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가 자격이 없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뭐 완벽하게 삽니까? 여러분 지금 한 번도 안 짓습니까? 우리가 허물과 부족함 투성이 아닙니까? 아무리 완벽하게 살아보세요,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예, 기뻐함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의 생각, 사고방식이 뭐냐? 자기 행위와 신앙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노력해서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지, 내가 더 열심히 사역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정을 받아야지. 그리고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을 칩니다. 최선을 다하고 안간힘을 다해보세요. 정직하게 자신을 평가해보세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 요구하는 그 엄청난 수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좌절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자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낙심해서 풀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나님 사랑이 없는데 사랑받으려고, 하나님 나 인정 안 하는데 막 인정을 받아보려고, 기뻐함을 받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을 치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좌절이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자화상, 셀프 이미지가 어떨 것 같아요? 어둡고 위축되고, 예, 눌려있는 자화상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이 100번 죽어 마땅한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늘 뭐 이런 식의 자화상인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것은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분이 아니랍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은데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거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화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치유사역 전문가 정태기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자화상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운전대와 같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자화상이 긍정적이고 건강하고 밝은 자화상이면 인생이 그렇게 밝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풀리고, 그 사람의 자화상이 왜곡되고 위축되고 어두우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리더십 전문가 잔 맥스웰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성공은 그 사람의 자화상, 셀프 이미지 이상 성공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자화상이 얼마나 밝으냐에 따라서 성공의 정도가 측정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어두운 자화상, 죄책감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어두운 자화상 속에서 밝고 건강하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화상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믿는 자의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거 알아줘. 내가 너희를 정말 기뻐한다, 이거 알아줘. 늘 하나님이 이렇게 속삭이세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랑받고 늘 존중받는다, 늘 인정받는다. 그러면 우리 자화상이 밝아지겠죠. 신이 나겠죠. 감격하겠죠. 자녀들이요,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부모가 늘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 많이 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인이 되어가지고 아주 밝습니다. 사람이 성격이 밝아요. 자화상이 밝아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늘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구박만 받은 아이들은 자라면 어떻습니까? 자화상이 어둡고 왜곡되어 있고 상처난 인격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는 자녀다, 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화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밝은 자화상으로 인생을 운전해 보세요. 형통과 성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생명의 피값 지불하시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난 왜 늘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이런 생각하다가 자꾸 어때요? 소리가 들리는데 엉뚱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 너는 계속해서 하나님 속삭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너를 버렸어. 하나님 너를 미워해. 하나님 너를 저주해. 하나님 너 화가 났어. 그러면 그 사람 자화상이 어떨까요? 더 위축되고 더 힘들어가지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라도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너 그런 거 아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내가 너를 기뻐해. 그러니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 이제 회개하고 다시금 해봐. 낙심하지 말고 다시금 해봐.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니까.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그리고 열심히 해봐. 하나님 이러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예언 기도를 받고 온갖 걸 다 해보세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음성과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말씀의 궁극적인 결론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 말씀으로 요약된다고요. 다른 거 들으면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신학자 칼 바르트가 엄청난 신학 저술을 하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아주 신학생들에게 열심히 강의를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한 신학생이 쫓아와가지고 칼 바르트에게 물었어요. 교수님, 너무너무 참 감명 깊게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교수님의 그 방대한 신학 연구 결과로 한마디를, 교수님의 신학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해달라고 이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Jesus loves me. Bible said so. 무슨 말이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써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게으름 피우고 심지어 어떤 분은 죄짓고 또 넘어지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기로 작정하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위축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저도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겠죠. 속상할 때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조용히 누워서요, 세상 누구의 위로도 위로 안 될 때 조용히 누워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남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이렇게 계속 되뇌어 보세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100번도 넘게 이 말씀을 계속 되뇌어 보니까요, 막 황송한 거 있죠. 막 감격이 올라와요. 자격이 없는데,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십니다. 그 감격으로, 그 감동으로 우리는 주님 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으면 구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순간순간 사랑한다,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 그 인정을 듣고 믿고 그렇게 사랑받는 자처럼, 기뻐하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축복이 열려져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맛보고 계십니까? 만약 오늘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이 놀라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을 맛보지 못하고 제대로 흡족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나는 괜찮아요 목사님, 나는 이대로 살게요, 그렇게 만족하고 평안하게 돌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갈등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슬퍼하시기를 바랍니다. 불만족을 좀 품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경험하고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문제의 길도 경험하는데, 밝은 자화상으로 살아가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하나님,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마음의 격동함과 아픔이 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좀 바라요. 영적인 질투가 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요. 위장된 평화 속에 머무르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 이거 다 열어주셨어요. 이 축복을, 이건 저와 여러분이 맛보고 누릴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가 그것 내몰라라 한다면 주님이 가슴을 치지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있게 예수에 대해서 간증 못합니까? 누리고 먼저 이 복음을 맛보지 못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편안합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맛보십시다. 먼저 맛보십시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복음 나누는 이 일에 충성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들어왔지만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맛보지 못하니, 또 깨닫지 못하니 그저 답답하고 무력하고 또 힘든 종교적 멍에처럼 느껴져서 늘 주님 앞에 설 때에 위축된 자화상, 하나님 슬퍼하시고 외면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 믿고 사랑받는 자녀답게 인정받는 자녀답게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먼저 맛보고 누리고 복음을 성실히 나누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